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대로 우리 걷지 못하던 그 영혼이 걷고 뛰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서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그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능력이 온전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보면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성전 민문 앞에 던져져서 그냥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쩌면 세상에 던져진 채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전 앞에서 원래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곳에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어쩌면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고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주의 얼굴 구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은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기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봤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매일 봤다라는 거죠.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봤던 그 사람을 갑자기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똑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갑자기 또 전도를 하고 싶다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즉각적으로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런 이제 선포를 할 때마다 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밥을 사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풍성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교회를 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라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복음이 있다. 그곳에 가면 진리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결되고 결합되고 우리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교회를 와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여기서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은과 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은과 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청소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게 주니 권세, 즉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어떤 권세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했던 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입니다.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이 믿음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아끼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이 과연 예수님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케네스 에긴의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교회에서 빼앗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그때는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지 못합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른 어떤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런 능력과 권세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적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문 앞에서 평생토록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과 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은과 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죠?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과 금이 우리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많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과 금에 속아서 불행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눈앞에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부고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밖에 구하지 못합니까? 은과 금을 왜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영혼도 어쩌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걷는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문제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제발 좀 걸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논리적인 그런 한계에 여러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감사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옥 목사님의 예수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예수님만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그 원하는 대로 그 죄악된 본성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누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고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신경세포들이 살아나고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역을 선포할 때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치유되고 걷고 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면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말씀으로만 선포할 수 있지만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선포만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대고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아픔과 또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생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이 되고 또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초점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 첫 번째 기적적인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그 기적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드러낼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했음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문 앞에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불행했던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또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무너졌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성전 미문 앞에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은과 금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전 미문 앞에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